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임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주님 붙들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매일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전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베이직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베이직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심에는 그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름받은 저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첫사랑과 부름받은 소명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좁은 길을 열심히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적과 같이 아름다운 봄을 저희에게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 피고 새순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봄이 왔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픈 자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회 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힘든 수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었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함께 교회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로 구원하신 것, 아니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신 것,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 주께서 불러서 친히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풍성한 은혜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 게 확실한데 나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내놓으라 그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줬는데 또 받았다 그래. 이건 또 뭐예요? 또 안 줬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어떤 어이없는 황당한 그런 일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구원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분명히 구원을 줬는데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니 애를 업고 애를 찾는 격 아닙니까? 애를 지금 등에 업었는데 애를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경우는 더 기가 막히죠. 성령을 보내주신 바가 없는데, 구원받은 바가 없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본인도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구원이 뭔지도 알아. 그리고 사방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도 알아. 그러나 정작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본인은 구원받은 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어쩌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도 천국 간다고 굳게 믿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애를 태우시고 속을 끓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치시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참 주님께서는 그런 어이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희석되는 것, 구원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이분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안다는 것과 구원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적으로 그걸 이렇게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며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귀신도 쫓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능력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그만하면 충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밝히 말하되, 근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넌 모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는데.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귀신 쫓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고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도, 이런 주에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니?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걸고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그런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주장할지라도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난 너를 모른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죄를 계속 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행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어가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주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주의 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없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르고 살다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왜 예수인가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 2부 예배에서는 왜 구원인가? 뭐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 땅 구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 없다고 밥을 굶습니까? 구원 없다고 무슨 집이 없습니까? 구원 없다고 옷을 벗었습니까? 근데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주년 1일 사경의 제목, 큰 타이틀은 Why? 왜? 왜?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요? 왜 예수라야만 하는데요? 왜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데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25년 기자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쓰는 기사의 6화 원칙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다섯 가지는 팩트에 관한 거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why, 왜? 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나?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그런 이것을 이렇게 탐내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팩트를 아주 조밀하게 엮어서 전체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마지막에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묻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믿음에 접근하는 최소한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성의 영역에서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성이 가지는 가치는 이성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이런 질문 없습니다. 짐승은 고민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욕정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왜를 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왜 때문에 고뇌할 줄 알아야 인간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죄의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나?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하나님이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 거죠. 그러니 그토록 구원에 관해서 열심히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과거에 일어났다면, 아니 과거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던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울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 때문에 이렇게 재물 자꾸 가지고 오니? 왜 와서 자꾸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 난 너희들 제사 오는 거 싫다. 재물 가져오는 거 싫다. 재물 태우는 냄새도 맡기 싫다. 내가 너희들 재물 때문에 무슨 배가 고픈 사람이냐? 내가 무슨 너희들 재물 때문에 내가 없으면 지내는 게 궁핍한 사람이냐? 너희들 내 앞에 지금 도장 찍으러 왔니? 눈도장 찍으러 와서 출석부 도장 찍으러 왔니? 이런 얘기예요. 왜 오는데? 뭐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분향도 하지 마라. 월삭과 안식일, 안식일은 주일 예배예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회나 성회, 성회는 이런 특별히 무슨 이름 붙여서 부흥회, 사경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런 일 하는 걸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악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런 일 하는 걸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더 이상.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사람 속이기를 밥 먹듯이 속이면서 와서 무슨 뭐 재물 가져오면 하나님 달래집니까?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저것 속이고 훔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거짓말 입에 달고 살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바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바알에게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단을 찾기 위해서 온갖 바알 숭배를 일삼으면서 기껏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무슨 뭐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그런다고 예배가 되겠니? 그리고는 너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네가 얻은 구원이 맞나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성전을 지금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놨는데 네 성전이 너희들 죄를 가려주는 기껏 도둑 소굴로 보이느냐? 어떻게 이 이상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새 이런 설교하면 아무도 아마 안 올 거예요. 이런 교회도 없지만 이런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데 다 쓸모없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이 흠이 없나 완전한 건가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검수하는 일들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근데 가져오는 게 전부 저는 것, 병든 것, 야윈 것, 가장 좋은 것들은 집에 두고 그런 것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차서 야, 그걸 너희들 총독한테 이게 권력자한테 그런 걸 줘봐. 네 윗사람한테 그런 걸 줘봐라. 사람인들 그걸 받겠니? 그런 걸 좋아하겠니? 어떻게 사람에게 줘도 그게 선물도 안 되고 사람에게 줘도 마음만 상할 것들을 나한테 가져와서 이걸 재물이라고 지금 가지고 오니 지금. 그러고는 지금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냐? 그래서 아주 마지막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들 가운데 이런 걸 못 가져오도록 가져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걸로 착하고 제사가 드려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을 왜 닫아요? 뭐 가져오는 제물들 병들었건 저는 거건 결국 다 제사장들 몫이 될 텐데 안 가져오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문 닫으러 오셨어요. 근데 무슨 뭐 예배당 하나 지면서 성전 짓는다고 무슨 뭐 헌금을 독려해요? 말이 안 맞죠. 예수님 오실 때도 성전이 이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극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도요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뭐, 이 여러분, 이 재물들, 재물상이 레위기에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가지고 오다가, 디아스포라들은 해외에서 오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 양 몰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성전에서 재물을 사서 재물 드릴 수 있도록 환전상도 두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오다가 양이 다리가 하나 부러졌으면 또 다리를 뭐 고칠 때까지 기다릴 없으니까 거기서 재물을 사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성전의 안에 상행위가 이게 일단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예요? 문제는 폭리를 하거나 그게 특권이 되거나 그게 완전히 그냥 대단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정작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나 예배드리는 건 관심이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상행위가 성전 전체 대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냐. 너희들이 이런 모든 죄 짓는 걸 성전에 와서 무슨 덮어달라고 여기 성전이 죄 덮어주는 죄 보작이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BC 16년부터 AD 67년까지인가 지었어요.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도 계속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이제 화려해졌죠. 뭐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규모가 된 거예요. 거의 뭐 스룹바벨 성전의 4배 규모 정도로 증축하고 해서 성전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가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 보고 그냥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얼마나 그냥 황홀합니까?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왜요? 유대교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에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 꼭 와야 됩니다. 절기 지켜야 됩니다. 모든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에요. 제사장 거쳐야 됩니다. 제사장 중심입니다. 율법 중심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성전 문 닫으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자유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속박해 가기 때문에 강도와 도적처럼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거기 어디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고 도적 때나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물건이나 가져가지만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자들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닫으러 오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했다. 성전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에서 제사장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 저분은 성전, 이따까지 유사 이래로 성전을 뒤엎고 성전에서 소란 부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뒤집어 엎을 수 있나? 주목했어야죠. 누군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뒤집어 엎는 거예요. 손님이 가서 어떻게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까? 주인이니까, 성전의 주인이니까 내 집, 내 기도하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허락한 집,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성전은 주님의 집이었어요. 그걸 인간의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라고 그런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여러분, 적어도 구약시대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데서부터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구약적 구원의 개념은 출애굽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는 것, 그 구원의 그림은 웅장한 그림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는 것, 홍해를 가르고 불러내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뭐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도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철저하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얼마 가지 못해서 우상의 만신절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으면은 하나님이나 모시지. 후궁 600명을 들이더니 후궁들이 돼지고 온갖 잡신들을 그 안에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성전이 여러분들 만신전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전 왜 둬야 합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든 백성들이 와서 그날 성전에 한번 발 한번 들여놓았다고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은 뭡니까? 종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제는 유대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일입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힘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길이요, 권세를 누리는 길 아닙니까?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거의. 누가 그 사람의 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합니까? 아니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구원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토라를 다 아는데 달달 외우는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종교적 관행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한마디에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구원은 위로부터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노테니라는 이 저기 헬라어는 또한 처음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일리지가 얼만데 처음부터 새로 쌓으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의 마일리지면 여러분 밀리언 마일러가 아니라 한 200만 마일, 300만 마일쯤 돼. 그걸 어떻게 포기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그거 포기하고 새로 물과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니고데모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 자신인들 구원과 그토록 멀어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내가 왜 이렇게 성전에 이토록 오랫동안 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의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불만의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부족감에 시달리지? 왜 여전히 사람들을 시기하지? 왜 사람들에게 이토록 분노가 사귀지 않지? 그런 증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이란 내가 무슨 일을 했는 것과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아는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남녀관계가 정말 동침하듯 그렇게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지식적인 알매 그치지 않습니다. 곧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 없이 지식이 잔뜩 쌓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너 그렇게 아니? 너 만나봤어? 한번 대화해봤어? 한번 식사해봤어? 한번 깊은 시간 여행을 나누면서 대화해봤어? 그런 경험 하나도 없이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주님하고 대화 한마디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독, 100독 해도 정작 예수님하고는 정작 한마디 대화 안 할 수 있어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 이렇게 소원한 겁니까? 영생은 관계입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구원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묵상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정작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걸 깨달은 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일방적이에요. 그분의 호의. 일방적으로 그분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애써서 받았다는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선물 받고 자랑하면 뭐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일평생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어집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랑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랑거리란 게 다 뭡니까? 다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 생의 자랑거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 더 이상 그런 자랑거리로부터 욕망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목마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목마름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가 뭐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겠죠. 그래서 그는 어이없게도 구원받고 나서 점점 구원과 멀어지는 행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깊이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옛사람 아닙니다. 옛사람과 단절된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제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전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째서 저렇게 변했지? 그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새것이 되었는데 헌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것이 그토록 새것으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새것인 줄 헌것인 줄 분간이 안 됐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점에서 분명한 BC와 AD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메섹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들은 말씀, 정작 그런 말씀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본인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했던 그가 정작 주님이 넌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받았던 충격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건 마치 주님 안에 섰는데 내가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멀었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을 새롭게 뜬 이후에 그는 새것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것이 된 줄로 믿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구원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더 이상 죽었습니다. 인간 조정민은 죽었습니다. 이제 제 혼자서 그냥 저는 아브라함 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첫 저거니까. 우리 집에서 처음 믿었으니까. 여러분 뭐 불러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나는 죽었다.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공인, public figure, public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어야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에 나아간다고 공인되지 않습니다. 더 사사로운 이익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왜 공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공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욕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욕구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인정욕구에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길 뿐이에요. 섬기면서도 섬긴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뭘 섬겨요? 내 걸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닌데 그분 걸로 받은 걸로 섬긴다고 섬기는 게 왜 섬김이 됩니까? 전달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자랑할 거라고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나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것 말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따라서 구원 공동체란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물밀듯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를 이렇게 흐려놓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 며칠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어 마땅한 것이죠. 오늘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뭘 받았는지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온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관념이 점점 혼동스러워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다가 풀리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죽을 병 걸렸다가 나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부도난 거 막아주시면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그런 부도 막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을 병에 걸린 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사건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 그리하여 영혼과 접속된 사건 더 이상 우리는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바뀐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 감동이 흐려져서 점점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면은 구원은 뒷전에 처박히고 고작 우리 날마다의 그냥 문제에 허덕허덕하는 그런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겠죠.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존재란 어떤 구별된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이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중독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중력장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자중력장이라고 하는 필멸의 장소에서 건져지는 것, 풀려나는 것, 그 중력을 풀어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고 하는 중력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는 날 이때까지도 나는 자라는 중력장에서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빨아당기고 끌어당기는 그 자, 지독한 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나는 썩어빠진 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분만이 구원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이직 교회가 더 이상 베이직 교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 오늘 기억하는 그런 12주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본질을 흐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을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왜 살고자 하면 죽으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가 죽어야 영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헛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의미요 방향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의 내 삶을 영위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오며 주님 더 이상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 내 꿈과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독한 자아 중독적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구원받은 삶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교회답게 이 땅에 구별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리로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것, 그 감동과 감격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이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속과 신비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삶, 세상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살만하다, 교회 때문에 살만하다, 교회가 소망의 정말 유일한 끈이다, 그런 얘기 듣는 교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구별된 삶의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자아의 중력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껏 날아가게 하고 비상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전에 고기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